청가대가 인원은 적지만 수준은 그 어느 교회보다 더 높습니다. 예. 저희 큰아들이 이번에 대학교에 조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되면 이제 결과들이 날라오는데요. 그 아들이 기다리면서 긴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디에 관심이 있냐 제가 지원할 때 물어보니까 사이칼러지, 심리학과 뉴로사이언스, 이 신경정신 쪽이죠. 그쪽에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가 궁금해서 에세이를 쓰지 않습니까? 에세이를 쓸 때 제가 좀 슬쩍 보고 이렇게 한번 몰래 리뷰를 해봤더니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1년여 전에, 한 1년 전인가? 저도 뭐 뒤늦게 소식을 들었는데 자살을 시도해서 죽질 않았어요.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카운셀링도 받고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게 충격을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이제 아, 왜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자살까지 생각을 하고 시도까지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틀란타에서 같이 자라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근데 그 친한 친구는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예. 그리고 유스 밴드 찬양 밴드도 같이 하고 친한 친구였거든요. 아들의. 그래서 이제 같이 다녔지만 실제로 자기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런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실제 제가 떠나기 전에 제 아들이 다니던 학교는 아니었지만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그 고1이죠. 9학년 미국 백인 남자애가 자살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떠난 한국은 언제부터인가 오늘 좀 주제가 무거운데요. 자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40명, 1년에 13,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OECD 선진국 가운데 13년째 한국이 1등입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이 전체 인구에서는 얼마 안 되니까 인구 대비로 따지면 그 75세 이상이 가장 비율이 높대요. 이 노인분들이 막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고립감과 상실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주로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홀로 생활하고 가족이나 특히 가족이나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전화라도 하거나 이렇게 서로 챙겨주시는 분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 그래서 고독하게 지내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 마지막 그런 극한적인 힘든 선택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는 우리 한인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아시안들까지 타인종에 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분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미국 전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123명이 평균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고 1년에 4만 5천 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로 인한, 그러면은 뭐 카운셀부터 분석하고 병원에서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해서 손실액이, 경제적인 손실액이 1년에 690억 달러입니다. 690억 달러. 이거는 통계예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부 통계인데 690억 달러. 6.9 billion 달러. 우리가 사는 펜실베니아에 1년에 총 생산액, 그러니까 yearly GDP가 얼마냐면 5.3 billion, 531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미국인들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돈이 우리 펜실베니아 전체의 1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거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그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의 80%에서 90%가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 제가 우울증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사전에 기분장애의 일종이다. 우울한 기분, 의욕과 관심, 정신활동이 저하되고 초조와 번민, 식욕이 저하되고 불면증, 그리고 슬픔과 불안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낙심한 상태, 그리고 맥이 풀리고 멍해지고 살아갈 소망이 다 사라진 채 혼란스러워진 심신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교만과 자만심 같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상품 진열대 한쪽에는 팔지 않습니다. 노 세일이라는 이 꼬리표를 단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사탄에게, 아니 왜 이 물건은 비매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스탁이 충분해서 여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쓸만한 가치가 있는데 얼마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이 없이는 내가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내 비장의 물건이고 무기죠. 이 물건의 이름은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낙심하게 돼서 방치되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에 방치되면 결국에는 자살에까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 방지를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첫째 정부는 정부기관과 그리고 사회단체, 기독교 단체, 교회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학계에서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 포커스는 우울증을 방지하고 치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연쇄 단체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낙심을 방지해야 되고 낙심으로 가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됩니까? 왜 낙심하게 되죠? 아무리 열심히 몸이 부스러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라는 희망이 없을 때, 아니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일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데 빠져나갈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이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낙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믿었던 배우자 또는 동업자, 파트너로부터 갑자기 어느 날 배신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낙심하게 되죠. 미국에서는 이 자살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이와 인종이 45세에서 54세까지의 백인 남성 그룹이에요. 이 백인 남성이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가장 누리는 특권층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계급이 없는 사회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다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편견들이 다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계층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인종계층과 성적인 지위가 백인 남성이에요. 그것도 유럽계 와스프. 그런데 이분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45세에서 54세, 인생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실패와 작은 가정의 실패, 경제적인 실패를 해서 아, 내 인생은 끝났구나, 너무 쪽팔리는구나, 창피하구나, 그렇게 좌절해서 낙심해서 대부분 총으로 인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뿐입니까? 우리가 특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친인척이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은행 잔고에 빨간불이 켜지면 마이너스 기록을 보면 자녀 도시락을 싸고 살림을 책임지는 가정주부는 스트레스 지수가 확 높아집니다.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티네이저들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거나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부모는 물론 자기 자신도 실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보면 마음이 확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심해지면은 하이스쿨에서 공부를 많이 쪼우는 학교는 자살률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우리 유아방에 있는 3살짜리 아이들, 3살짜리 어린이들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유치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자기는 안 쳐다보고 다른 아이들하고만 놀 때 애들도 낙심해요. 예.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낙심할 거리가 투성입니다. 낙심은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신자, 마음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lose heart 또는 영어로 faint, faint 해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정신과 의식이 혼란해 질서가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의 그 헬라의 원어를 찾아보면 영어로 이런 번역이 있어요. spiritless,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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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이 없는 상태, 성령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낙심할 때는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낙심, 스피릿리스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상태를 선포한 거거든요. 우리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찾아오는 낙심, 낙심은 계속 찾아옵니다. 사탄은 계속 공개하기 때문에 그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우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 상태인 낙심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뢸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또 낙심할 때 이를 물리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낙심할 거리에 휩싸여서 짓눌리는 삶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정신을 지킬 수 있고요.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려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그 실체와 허상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영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그 낙심되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힘을 갖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그 힘을 줄 때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 조정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마음을 새롭게 힘을 주시고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에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낙심할 때 성도는 무엇보다 낙심할 상황을 통해서 환란 가운데, 그걸 환란이잖아요, 인생에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연단. 그래서 낙심할 때 우리는 하던 일과 쏠리는 생각을 멈추고 물어봐야 됩니다. 개그맨들이 유행시켰던 한국에서 좀 지난 유행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 중한디?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장차 받을 하나님의 상급의 무기에 비해서는 솜털처럼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낙심하는 상황,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낙심하여 우울에 빠지지 마시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따르면 낙심할 상황이 왔다는 것은 드디어 마침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라고 했습니다. 낙심이 되는 환난을 만납니다. 안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쓰러지느냐, 세상 사람처럼 자살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느냐, 그것은 성령님께 의존하느냐,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온전케 됨을,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임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870년도에 1870년에서 71년까지 이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 독일 제국을 이렇게 통일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 프랑스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게 이제 보불전쟁,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느 편인지 모르지만 아주 특이한 제명으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왜 유죄 판결을 받았냐 하면, 이 군인은 동료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적이 얼마나 강한지, 왜 방어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이 도시는 반드시 점령될 것이라며 비관적인 여러 말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총을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동료들을 쏜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사기가 저하되고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제명은 동료들을 낙심케 한 죄였습니다. 뭐 세상용으로는 욤비어 이런 거죠. 때로 우리는 상황을 사실 그대로 말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동료를 낙심케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안 없이 비난만 늘어놓는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감이 엄습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의 믿음을 선택하면 스스로 내 안에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변을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머뭇거리는 자에게 희망의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음의 군사로, 믿음의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낙심과 절망보다는 hope, 소망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쓴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담대한 희망, hope. 그 사람은 절망 속에서 hope, 소망을,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소망은 인내할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게 되고 낙심이 우울증으로 진전하고 우울증이 자살 충동으로 급기야 자살까지 가게 되는 것은 소망이 그 사람한테 없거나 또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고 계시는 은행의 잔고? 명예? 건강? 미모? 20대의 미모가 70대 되면 평준화됩니다. 예. 교회 직분? 자녀? 자녀가 영원히 품 안에 있습니까? 학력? 모두 한순간일 뿐 다 쓰러지고 맙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우상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왜 우상이냐 하면 죽음을 극복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다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소망, 그것은 죽음과 그리고 쓰러지는 육신과 모든 사라지는 것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낙심과 허무함의 종착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불신자였던 시절에 있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지고 바닥을 치고 들어가 보면 그런 상태에서 허무한 상태에서 낙심과 상황이 자기를 옥죄어올 때 그 선택은 자살 충동입니다. 그 자살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능력을 가진 사람의 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와 함께 무엇보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텍사스에 가면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크로니클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제가 자료 속에서 이걸 찾아냈어요. 2007년 3월 16일자에 보도된 그때의 11살짜리 소년 이름은 로저 할러웨이라는 소년입니다. 11살 초등학교 어린 초등학생이죠.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엄마가 임신을 해서 31주에 사산, 죽은 채로 여동생, 여자애였어요. 태어났습니다. 죽은 채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사산아가 나면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시신은 그냥 처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저 여자아이 할로웨이, female 할로웨이, last name이 할로웨이니까 그렇게 이름표가 붙은 그 여자아기의 시신은 관할 카운티 금시관 시신 보관실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이 아기에게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예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당국에 청원서도 넣고 도움을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아기를 놓은 소년의 엄마는 아주 먼, 그 있는 곳에서 먼 곳에 마약 중독 재활시설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여자의 사산된 그 여자 아기 아빠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의 삶이 엉망인 거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뜨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소년은 사실상 고아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소년은 오랫동안 힘껏 노력하고 싸웠습니다. 이 카운티 당국자들에게 호소했고 그리고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아기의 묘지까지 기증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이 신문이 보도되던 그 하루 전날 2007년 3월 15일 이 소년은 3명의 사촌과 함께 아기 장례식을 치르고 하얀 관을 무덤까지 운반했습니다. 이 레이첼의 몸이 담긴 그 안에는 오빠 로저가 넣은 아기 담요 싸고 그 다음에 꽃도 넣고 그 다음에 테디베어와 토끼 인형하고 어린 아이들 인형도 같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지에서 하간 예배를 마친 뒤에 이 소년이 말했답니다.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어릴 때 자기가 돌아가서 기억도 못하니까 저는 그분을 알 길이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태어나면서 죽었으니까 저는 그 아이도 알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아빠와 같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이제는 그 아이가 편히 쉴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좋아요. 이 소년의 스토리가 끼친 영향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먼저 이 로저가 1년 동안 한 일을 들은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너무 고맙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결심을 해서 마약 중독에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저를 도와준 카운셀러가 있지 않겠습니까? 카운셀러는 자기가 목격한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치유의 과정을 목격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11살짜리 소년, 철부지죠.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굳건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은 물론 주위 어른들에게까지 상처에서 치유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바로 동료 교우와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낙담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다가 시기와 질투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꺾이고 에이 내가 이걸 왜 해? 먹고 살기도 뭐 혼자 조용히 그냥 쏙 편하게 살지. 그게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치 말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라가 아니고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격려하라. 격려하려면 본인이 먼저 몸을 보여야 되겠죠. 격려하라. 말로 이렇게 격려하라. 끄끄내리지 말고.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땅에서 곧 사라질 것에 일비하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자긍하여 교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혼과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죽음 후에 영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않다면 우리는 부끄럽게 짐승들, 야수보다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시키는 많은 유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이 더 무거운 것이고 지금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가볍고 순간적인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야 자기 것을 비우고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려거나 권력을 가지려고 하거나 명예를 가지려고 하면 이웃을 진정으로 옆 사람을 섬기기 힘들어요. 아내도 글치적거립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극단적으로 왕들이 자식을 다 죽이잖아요. 자기 권력에 글리적거리니까 자식도 다 치워내고 형제도 다 죽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뜬구름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참으로 자기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낙심치 않게 됩니다. 계속 선을 행하게 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저도 그런 능력을 잃게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주어진 재화와 재능을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데 사용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냐 작게 가졌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베푸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류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앞으로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대자에 내릴 강자 또는 이말 임자입니다. 이게 절은 절기, 시즌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도착하다, 온다는 advent, advent입니다. 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절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나를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특히 이번 주일에는 첫 주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화면을 보셨죠? Hope,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번역하고 우리는 소망이라고 번역합니다. 소망의 촛불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심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 우리의 소망,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내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며 버림바 된 자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신비로운 것은 날마다 우리가 육신도 죽지만 영혼도 날마다 사실 죽음을 경험해요. 날마다 죽는 여정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다시 새롭게 살아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죄악의 어둠이 더욱 짙어질수록, 세상의 환난과 절망이 더욱 심해질수록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앙망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추운 계절에 빛 되시고 허감의 끔끔한 곳에서 낙심하여 쓰러져서 허무함으로 주신 귀한 생명을 그냥 버릴까 그런 낭망에 빠진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다시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삶의 소망,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근세를 깨치고 생명의 환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이 기도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